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설교 제목은 야곱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믿음이 때로는 확신 가운데 아 정말 내가 실체가 있구나. 어떤 때는 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너무도 희미하게 하나님이 인식되면서 자신에게 대해서 의아한 의심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각 개인의 믿음은 고정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상승작용을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지점에 도달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 작은 믿음도 있구나. 마태복음 8장 10절에 동일한 챕터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와 작은 믿음이 아니구나. 큰 규모의 믿음이구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특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파선하였나니라. 선박이 가다가 뒤집히는 걸 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파선한 믿음? 그런 것이 있다고요? 믿음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시간과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를 잘 따라서 주님의 그 리듬을 탄 사람은 끝내 이 생애를 마감할 때 보면 우뚝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정말 30, 40대에는 출중하고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화되어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의 수준에 이런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보면서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자라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가 신뢰한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지금 내가 이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게 무서운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을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왔었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 말씀에 대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부분입니다. 자식 사랑이 편애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도를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축복하죠. 그런데 축복할 때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거든요. 그는 편애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복을 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처럼 견고한 믿음 가운데 행했다.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일독한 분도 계실 테고, 일독이 아니라 여러 번 읽은 분도 계실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한 번도 못 읽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마 창세기에 이 사건은 알 거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 요셉, 각 아들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창세기 스토리를 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까?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의문이 생길 텐데 그 의문에 대한 내용을, 답을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해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기초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진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조기의 모습과는 달리 그가 147세로 생을 마감할 때 믿음으로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 둘이죠. 그 두 아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믿음의 모습인지를, 이것이 왜 완성된 어떤 그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야곱의 생애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추적해야 돼요. 자, 야곱의 삶은,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입니다. 자신이 이익이 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이를 위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의 약점. 그리고 여기는 이기심도 나오고 탐욕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조급함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즉시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추적하면서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선하셨고 야곱을 인내하시면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이 목자였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타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꽃피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둘째 이름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삭 다룰 때 이 본문을 읽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야곱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는다. 영어로 그래서 제가 heel grabber이라고 했죠.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 야곱, 히브리어에서 야곱의 이름의 어근인 그 아깝은요, 발꿈치를 잡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신체 부위를 잡는 행위 외에 속이다, 대신 들으스다, 남의 자리를 빼앗다, 발목을 잡아 방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까브라고 하는 동사가.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도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얘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이런 그림이에요. 아니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이 스피릿, 이런 정신으로 삽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다뤘듯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같이 의논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야곱스럽죠.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어디로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바탄 아람 쪽으로. 상당히 북쪽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라는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세요.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그곳을 향해 출발하는데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한 90km 정도 갔을 때 한 지역에 도착합니다. 당시 걸어서 그곳에 간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마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유약한 성격의 야곱이 집의 안락함을 떠나서 낯선 환경, 앞으로의 불확실한 여정, 혹시 밤에 지금 뭐 텐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야외에 아무것도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맹수나 강도가 덮칠 수도 있는 이 위험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또 불안하고 또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러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 매우 취약한 이러한 심리 상태였는데 깜빡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나약함을 절감하던 바로 그 순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13절 보십시다. 그리고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필요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보다 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내 스스로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절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주 계시하시더라.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 희한하게 혼자라고 느끼고 있던 야곱에게 꿈으로 계시하시는 것처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방문하신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3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조건이 붙여있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야곱 너의 생애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약속해 주세요. 너무 생생하게 꿈을 꾼 야곱이 화들짝 놀랍니다. 둘러보니 자기가 돌을 베기로 했던 바로 잠들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계시하셔서 말씀하신 특별한 장소였음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어떤 꿈은 깨어났어도 앞에 꿈에서의 그 현장감을 생생하게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현실감 있는 꿈이 있거든요. 그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맞아요. 지금 야곱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고 그 장소를 원래 그 지역에 장소가 있어요. 루스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름을 새로 부여하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이름을 약 한 4천년 정도가 지나서도 이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 벳엘.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글레헴 하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야곱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배한다든지 믿음으로 축복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생성될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야곱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티피컬한 제이컵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영어의 그 if then 구절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하고 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부 형식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 내용도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런 조건들은 철저히 자기의 안전, 생존, 그리고 자기 번영과 관련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조건적이고 미성숙해 보일지라도 일단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께 의지하려는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야곱의 믿음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그의 믿음은 평생에 걸쳐서 실험할 것이고 때로는 뒤로 물러났다가 조금 전진했다가 때로는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고백을 야곱의 생에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9장, 30장, 31장 세 개의 챕터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삶에서 다양한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기 원하세요. 야곱이라는 인격을 덮고 있는 이 외피, 딱 딱딱한 이 겉껍질에 금이 가는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놓으세요.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갑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를 만납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 속임수에 훨씬 능한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진짜 재밌는 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라헬이 동생인데 잘생겼나 봐요. 그렇게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판에 야곱의 신부를 언니 레아로 바꿔치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야곱이 모를 수가 있을지? 도대체 소리나 몸매나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저는 아무리 주석책을 뭐라고요?
네.
소리를 안 낸다. 하나님의
그때 그 당시는
예.
여자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둘이 하나도 없어. 제가 아니 몸매 안 보인다니까. 그때 몸매 안 보인다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몸매가 볼 수 없는 옷이야.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 내가 그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답은 이 야곱이 술을 많이 처먹었구나. 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은 도대체 어쨌든 그래서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의 신부를 언니 레아로 바꿔치기 당하는 그런 속임을 시작으로 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착취합니다. 제대로 상대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자기의 모든 모았던 그런 가축, 막대한 그러한 가축들을 이끌고 가정을 이루어서 밤에 몰래 도망하죠.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 야복강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까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지납니다. 이제는 20년 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32장입니다. 야복 사건이에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에서가 그동안에 자기 부하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그리고 그 형의 성격을 알죠.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그렇게 판단해서 듣고 아주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여기서 여전히 야곱스러운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제까지 그랬듯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스스로 보호하는 어떤 방책을 사용하죠.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과 모든 가축, 양, 소, 낙타를 두 그룹으로 만들어요. 거대하게. 에스가 한 그룹을 공격하면은 다른 한 그룹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생존 전략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략을 머리를 써서 이렇게 짜냅니다. 아,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여기다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 12절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전히 자기 보호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것은 내 처자를 다 치고 이 재산 다 뺏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까지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생존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도 올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개인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는 방식을 야곱은 배워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기질이 비워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거룩한 작업이 일어나는 곳이 약복이라는 곳이에요. 약복을 히브리어로 야복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준비 안 했나요? 여기 있네. 야, 비읍이 이게 있으면 두 번으로 발음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복크입니다. 야복크. 야복크는 어디에서 나온다는가 하면은 비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지금 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입니다. 24,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흙은 났더라.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누구일까요? 밤이라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어떤 사람은 문맥과 야곱의 고백 그리고 후대의 해석을 종합할 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판단 같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볼까요? 이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두고 호세아 12장 3절에는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교류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적 존재인 그 사람이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야곱은 이에 지지 않으려고 응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최대한 그 인격을 존중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그분의 끊임없는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설득하고 환경으로 인도하고 보여주고 계시하고 말씀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그 임재를 거두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응수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평생 자신의 깨와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간적인 능력과 자기 의존성, 자기를 믿는 의존성 이런 야곱을 꺾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야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과의 씨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통해서 그에게 궁극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이것이 은혜인 줄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탈골이 된 거예요. 한쪽은 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부터 야곱은 남은 생애 동안 절뚝거리면서 걷게 될 것이며 지팡이에 의존해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고난 힘을 건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의존하도록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요. 야복강에서 그를 비우십니다.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For your information,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질문하실 때는요. 아담에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수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정보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도 정보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경쟁적인 인생의 전형. 그러한 생각이 확 지나갔을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적이 에스나 라반이 아니라 외부 사람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야곱에게 정식 아내가 둘이고 그 위에 그 여종이 딸려와서 부인이 네 명 있는 그러한 남자인데요.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까지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대적, 에너미가 빼앗는 자, 속이는 자인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의 몸은요, 그 육체는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야 하는 야곱으로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신과 씨름한 대상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을 브니엘이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곳에 과거에 어떤 지명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히브리어 브니엘의 문자적인 의미가 뭘까요? 브니엘인데 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파님 플러스 엘 브니엘 브니엘 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생애 마지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 생애가 마지막이 되는 147세 되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몸을 의지한 채 자신의 삶에 신실하게 개입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몸을 이렇게 숙이고 경배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모습이 최종 성적표예요.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했고 또 어떤 업적이 있겠지만 그 죽기 전에 그의 모습, 인격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최종 성적표예요. 많은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잘못 산 경우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거나 불안과 실망으로 가득 차거나 후회감으로 가득 차거나 여전히 막 화를 내면서 붕괴하거나 아니면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억울함 가운데 마지막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감정을 품고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학교를 졸업한 그의 모습은 이러한 감정들을 졸업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게 됩니다.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그 아들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죠. 그 요셉에게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데스티니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자기가 지금 내리는 이 축복이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축복의 선언이 반드시 문자적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믿음의 한 측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하인데요. 샤하. 기본적인 의미가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부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권위와 위대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는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세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속이는 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애를 운행하려던 야곱이 아닙니다. 마침내 자기의 힘과 깨를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생애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신앙 여정의 완성이 이런 것이고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학교는 저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그렇게 지칭했는데요. 환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도 환경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소망도 발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지극히 선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